오늘은 성령 충만을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꽤 긴데 그 내용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 메시지를 뭐 다루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나누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신저 스데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구제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사역을 시작했는데 규모가 커지고 일이 바빠지면서 뭐가 삐그덕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 안 될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잘 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문제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아지고 원망이 생기고 분열의 그 조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초대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 그리고 칭찬받는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신실한 일곱 집사가 세워지자 교회의 문제는 잘 해결되었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일곱 집사 중에는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혼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의 물꼬를 열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흥의 물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충만 충만.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 아, 스데반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의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반응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으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 역시 스데반 집사처럼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의 물꼬를 여는 그러한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함을 훈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훈련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성령 충만이 훈련으로 가능한 것인가? 성령 충만함이 훈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 않던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별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어떤 파워, 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100일 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기계적으로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이다.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 여러분 시편 16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내 앞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존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마냥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반응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반응, 내가 할 수 있는 여지 바로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훈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배에 최선을 다해라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열심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어떤 마법적인 힘으로 우리를 홀려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도 있고 적당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힘을 다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하는 이 태도, 이 마음 자세 여기에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훈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반복으로서의 훈련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쏟아 붓는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측면에서의 훈련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배가 좋냐 나쁘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잘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느냐 담기지 않느냐 나는 아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영역 여러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훈련이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훈련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 기도, 고독, 침묵, 봉사, 학습,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위한 훈련을 지도하셨고 그들을 그 안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훈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성령 충만함도,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것이 하나의 삶의 모습인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때 거기서 불꽃이 튀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귐이라는 것은 보통 다른 존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귐이 있는데, 연애하는데 다른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얼마나 싸웁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의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서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변해야 한다면 변해야 될 것은 우리일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일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감정으로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 이상으로 생각과 수고와 노력과 힘쓰고 애씀이 필요한데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달라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훈련이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으로써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마음을 이루는 것,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우리 죄의 본성과 충돌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쓰고 애씀으로써 훈련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은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내가 반응하는 과정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훈련으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 그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반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훈련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서 나를 다듬는 과정이다.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배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의 성품이, 그의 향기가 우리 인격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극치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게 충만함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훈련의 요소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두 가지 영역에서 잘 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말씀에 훈련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말씀에 훈련된 자입니다. 7장 전체 내용이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인데 2절에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시작해서 53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열심히 구약통동에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 아, 이 내용 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겠죠. 즉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스토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텍스트를 그냥 정보, 그냥 지식만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그의 지식과 그의 지성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그것을 내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지식과 지성을 사용하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외쳐지고 공허하게 퍼져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넉다운시키고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54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를 못해요.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화살이 되어서 그 심령 가운데 확 박히는 거예요. 마음을 찌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찌른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격분하다, 크게 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 그 말이 사람들을 열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열받을 일이 없죠. 내 아픈 부위를 찌른다? 거기서 뜨끔하고 거기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격분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하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격분합니다. 그 말씀을 치워버리죠. 그래서 자신을 감춥니다. 반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데 무리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에 격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지식과 지성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지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없던 지혜와 지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우리는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밤낮으로 읽고 살피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이 어쩌면 TV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의도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종교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데반이 원래 유식한 사람, 배운 사람 아니냐, 가방끈이 긴 사람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학문과 지성이 이렇게 겸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그래서 사도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외국어로 그 말하는 그 놀라운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의 그 설명은 기가 막힌 설교고 기가 막힌 신학적 논증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국회의원 같은 곳에 서서 그의 신앙을, 그가 믿는 바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공회원들이 깜빡 넘어갑니다. 지성과 영성으로 어우러진 그 베드로의 진술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들을 압도합니다. 단순히 성령에 취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원래 유식했을 리가 없는데 배웠다라는 거죠. 공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그 3년여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는 구약 성경을 읽으며 그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지식과 지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과 지성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리노이 아임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번은 성경 연구에서 성경 암송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 말씀을 암송하면 그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훈련의 과정인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진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섬김과 봉사, 구제사역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일곱 집사 중 한 명으로 세워지는데 그 이유가 구제사역에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구제사역은 현장에서 뛰는 사역이잖아요. 뭐 전화를 받고 컴퓨터로 문서를 하고 뭐 그렇게 앉아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허들의 일들을 하고 골치 아픈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현장 사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곱 집사가 세워진 이후 교회는 안정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왕성해져서 그곳에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일곱 집사가 일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물꼬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장 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으로 뛰지 않으면, 열심으로 뛰지 않으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나 그렇더라고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누군가는 그것을 신경 써야 돼요. 해야 돼요. 더욱이 그런 자리는 내가 드러나는 자리,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섬김이나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요구를 받습니다. 현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성실하도록 요구하고 겸손하도록 요구하고 인내와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싫잖아요? 그럼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들을 내가 견딘다, 그 자리에서 섬긴다, 그 자체가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요구를 견뎌내는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희생을 요구받고 헌신을 요구받고 성실을 요구받고 인내를 요구받을 때에, 묵묵히 그것을 견뎌낼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을 훈련하게 하고 겸손을 훈련하게 하고 인내를 훈련하게 합니다. 희생을 훈련하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뒹굴러야지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배어들더라고요. 섬김의 자리에 머물 때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꼭 구제 사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섬김의 자리,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가령 청년부를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리더의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섬김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를 요구받습니다. 리더가 아니면 요구받지 않을 일들을 요구받습니다. 내 시간이 들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수고하고 에너지를 쓰도록 요구합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런데 리더를 섬기다 보면 각자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챙기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사람 챙기는 것이 힘들어하지 않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힘들게 느끼느냐, 왜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 부분에서 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챙기는 것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사람 챙기는 게 힘들겠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에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성경 공부하는 게 힘들겠죠. 아, 힘들다. 나는 못하는, 난 이걸 잘 못하나 보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훈련돼야죠.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게 계속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못한다고 해서 계속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힘든 과정을 견디는 것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은 그 크기가 그만큼 있는데 나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섬김의 자리. 특별히 힘든 사역, 힘든 섬김의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에게 더 많이 훈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듦이 우리를 찌르고 찢기고 때리고 다듬고 우리를 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 겸손, 인내, 희생,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훈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부흥의 물꼬를 여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성령을 체험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스데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의 성령 충만함은 그때 받았던 성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신 가운데 분명히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성령에는 인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능력, 파워라기보다는 성품,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에 더 다가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그리고 이 성품, 인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다듬고 변화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훈련의 여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한 훈련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지성을 통해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훈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섬김의 자리에 나갈 때 그 자리가 우리를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그러한 배움의 그 배경에는 돗닦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주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돗닦는 게 아니에요. 부대끼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스데반은 주님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힘써 배웠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어려운 자를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구제사역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해박한 지성, 훈련된 지성 이것들이 또한 사용받는 밑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기름 부뜨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과 씨름하면서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지성과 지식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현장의 요구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충만케 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장 가운데서 뛰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지혜의 충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 영광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훈련된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해박했고 섬김의 현장에서 충성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의 물꼬를 여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비춥니다. 스데반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스데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의 물꼬를 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섬김으로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